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다같이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바벨론의 수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의 ESV 성경인데 ESV 성경의 제목이 47장의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The Humiliation of Babylon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46장까지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놓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보라는 이런 그 신상 사진까지 여러분에게 막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6장까지는 우상숭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47장에 와서는 초점이 바뀌어져요. 초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바벨론 자체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바벨론 자체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갈대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 갈대아는 특히 구약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갈대숲이 아니라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그거 발음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 한글말로는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면 바벨론은 큰 나라예요. 바벨론은 큰 제국인데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큰 제국이고 갈대아는 그 제국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들썩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억 뷰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봤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러고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거. 그걸 다 같이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 건 안 해. 성경 퀴즈 대회 때 이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아무리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강남이 대한민국은 아니다라는 걸 알죠. 대한민국에 소속이 속해져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안 그러잖아요. 아니, 강남에, 강남구에 있는, 강남에 있는 신사동에서 태어난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은평구 신사동에서 산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제 고등학교가 은평구 신사동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접하면서 강남 그러면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강남이 뭐 마음이 쓰린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강남이 조금 비싼 동네인 거는 맞잖아요.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강남은 값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남은 마치 대한민국의 부를 상징하는 동네였어요. 갈대아가 그랬던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인데 그런 강변에 있었고요. 거기서 유희를 즐겼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고 강폭이 넓었기 때문에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고 호화로웠고 그리고 번영한 지역을 갈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갈대아 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그 동네가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은 좀 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스티브 집사님, 예, 우리 스티브 집사님이 센스 있게 아예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앞에 보면 바벨론이여 내려와라, 이게 동사잖아요. 내려와라, 내려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조금 옆에 가면 앉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내려와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내려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높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한테 앉아라 그러지 않죠. 서 있는 사람한테 앉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려오라 그리고 앉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 겸손해야지 이 말하고 그리고 너는 좌천된 거야.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지금 명령한 것은 너 얌전히 있어 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앞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그 백성들 바벨론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성읍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요 자기네 성은 한 번도 침공을 당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거뜬하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난공불락, 사자성어를 썼어요. 난공불락이야. 우리는 건들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 어깨가 들어가 있는 바벨론한테 너 내려와. 감히 네가 거기 왜 앉아 있어? 내려와. 라고 하나님이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앉는 것도 그냥 땅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티끌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 성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티끌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데에 너 찌그러져서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조금은 아쉬워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땅에 앉으라라고 한 다음에 우리 영어 성경을 밑에 보면 for you shall no more라고 했죠. 그 for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려와.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내려와. 그리고 너 서 있어. 감히 건방지게 어디서 서 있어. 빨리 찌그러 앉아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다시는 아름답다, 아리답다 그렇게 듣지 못할 거야. 어휴 참 멋있네요. 귀하네요. 품위가 있어 보이네요. 고품격이세요. 명품을 입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 더 이상은 못 들을 거기 때문에 너는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6개의 동사를 쓰면서 그 바벨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정말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부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맷돌을 가지라. 맷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루를 가르라. 너울을 벗어라. 치마를 걷어라. 다리를 드러내라. 강을 건너라. 이 동사를 6가지를 차근차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우리 히브리어에서는요, 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명사 이를 쓸 때에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2절에 와서는요 여성 명사를 써요. 너라고 하는 이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전에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힘세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남성과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너, 아 이제 욕할 뻔했어요 나 지금. 너 그러면서 지지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오늘날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뭐라 그래요? 맷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지금 말고요. 그 옛날에 맷돌 가지고 곡물을 가는 사람. 이게 주인이 갈아요? 노예가 갈아요? 노예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너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어요. 너울을 벗어라. 자기의 얼굴 가리고 있었던 면박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벗어라는 얘기예요. 그 부인들은 그냥 귀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참 뭐 있는 척 하느라고 얼굴을 쫙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들도 얼굴 가리고 있나요? 옛날 영화 보세요. 노예들 얼굴 안 가려요. 다 벗겨놓고 있죠. 쌩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얼굴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치마를 걷어라, 다리를 드러내라, 강을 건너라. 이 말은 아까 제가 갈대아 이야기하면서 강가에 있었고 강에 가서 뭐 빨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가서 빨래해요? 아니잖아요. 노예가 가서 빨래를 해요.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 옷 입은 채로 들어가요? 아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무릎 위까지는 걷어야 될 것 아니에요. 허리를 동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 마치 아주 비참한 노예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의 극치잖아요. 그렇게 고귀하게 있었던 이 바벨론에게 너 수치 드러내라, 속살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 끝에 가보면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할 건데 사람을 절대로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만 멈추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멸망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야단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전에는 아수르를 통했고요.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대요. 약 한 80년에서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야단을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 썼으니까 야단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야단치신대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게요. 제가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싸움박질은 한 번도 못 해봐서 제 마음대로 상상을 할게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집 아이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그냥 팍 쳐갖고 코피가 턱 터졌어요. 그랬더니 걔네 아버지가 와갖고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까요? 아유 맞아요. 우리 자식이 못했으니까 마음대로 때리세요. 그러고선 그 내 친구 아버지한테 저를 갖다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이거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를 붙잡고 야 녀석아 왜 그렇게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를 때리겠다고 몽둥이로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건드려? 그럴 거 아니에요. 야단쳐도 내가 야단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내 아들을 건드려? 그리고 막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충분히 막고도 남으시죠. 태권도 5단인데 딱 막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패십니다. 패는데 여러분 저 죽으라고 팰까요? 아니잖아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안 아프게 때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욕하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을 막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유다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백성들을 야단을 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야단치고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압제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니들이 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도 생각이 나지만 그 의무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녀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라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다음에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개런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옆집 아저씨한테 매를 안 맞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매를 맞으면서 아빠한테 매를 맞으면서 뭐라고 그런가요? 역시 우리 아빠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엉엉 울면서 아빠예요, 아빠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그 찬양을 4절에서 하고 있어요. 구속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4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이라. 갑자기 이사야가 바벨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마 상상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역시 우리 아빠야 라고 생각하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 그때 아빠한테 매 맞기를 잘했다. 아빠의 옳은 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서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4절 말씀 다시 주시면 Our Redeemer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분이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도가 보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완벽하시고 성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언약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 한 번으로 드렸던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드렸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줬다 뺏었다 하는 밀당의 구원이 아니라 한 번 주고 개런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택받은 저희들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처럼 그 약속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간직할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은 저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배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능력을 얻었으며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비슷한 말인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또 앉으래요. 겸손해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 주인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높은 단어예요. 여자 황제, 여자 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네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할 거야. 어휴 여왕님 라고 다른 나라가 너한테 머리 숙이지 않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잠잠히 앉으라. 아까 했으니까 안 할게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왜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목사에게도 그런 병이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하는 건데 이 조명빨 받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거를 좋아해요. 연예인들이 그렇고요. 특별히 공연을 많이 뭐 그게 클래식이 됐든 일반 그 대중문화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무대에 서서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조명이 자기에게만 와야 돼요. 옆에 있는 백댄서들이나 함께 춤추고 있는 사람이나 함께 노래하고 있는 합창이나 중창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대에서 연주가 다 끝나고 무대에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어떤 노래 가사 같으네.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그 길이 홀로 갈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이는 점점 들면서 초대하는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빛을 받았던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심정이에요?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심정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70년 동안 전 세계의 땅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구소련, 옛날에 소비엣 유니언이라고 그랬죠. 구소련이 7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로 있으면서요 연방국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무려 7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자세히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987년인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991년 성탄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소련이 공식적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습니다. 어느 날 전 세계 땅에 지구의 7분의 1을 차지했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에 앉을 것뿐만 아니라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6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6절을 자세하게 볼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라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6절을 읽을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죄짓고 난 다음에 금방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유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괜히 화를 내가지고 괜히 욱해가지고 내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대답이 없으셔서 아내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남편들이 좀 편안하실 텐데 아내들 대답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깨닫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다 막 부르락 해가지고 사고 쳤어요. 한참 지나고 난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달아요. 그런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 못 깨달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나아요. 근데 바벨론은 어때요?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앞에는 이제 그리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멍에를 지우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영원토록 나는 여주인이 되리라. 이러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기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즉 경고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도 안 해요. 이 일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살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딴소리 안 할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지금 즐기면서 사는데 이것이 마치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예, 감사하지요. 근데 그 건강이 영원 무궁토록 건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왜 비즈니스를 믿습니까? 왜 건강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의 돈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나를 보호해주고 영원토록 나를 secure 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한다면 바벨론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즐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그 인생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믿을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명을 받고 있었던 자리에서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와서 사장님, 아무 뭐 보스, 뭐 매니저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밑바닥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